우리나라 말은 부모님의 사랑이든 남녀간의 사랑이든 상관없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Love 한 단어로 모든 사랑을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죠. 근데 사랑의 종류에 따라 단어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부르고요.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고 친구나 가족 간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합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경우에 따라서 부르는 사랑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 아가페와 형제 간의 사랑, 아가페는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필리아, 형제 간의 사랑, 그 친구, 친척 간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이 필리아 사랑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새벽같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독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똑같은 질문과 대답을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이 달라집니다. 제일 처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헬라어는 아가파스메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 희생의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답했던 겁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물으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필로세,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답을 하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필레이스메, 그렇다면 네가 필리아의 사랑, 곧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시는데 그것도 필레이스메, 그래 네 말처럼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근심에 쌓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필로세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아가파스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께서 왜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이스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아무리 물어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측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셨던 아가페 사랑의 주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의 필리아 사랑의 수준으로까지 낮추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었던 사랑의 대화를 헬라어로 읽으면 아가페 사랑과 필리아 사랑이 같은 사랑이 아님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5절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짐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글로는 똑같은 짐인데 헬라어로 읽으면 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 의미도 다릅니다. 2절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이고 5절의 짐은 포르티온입니다. 바로스와 포르티온의 차이는 각각 각절에서 사용하는 부사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바로스는 서로 져야 할 짐, 곧 함께 나누어야 할 짐임을 알 수가 있고요. 5절의 포르티온은 각각 져야 할 짐, 곧 개인이 책임져야 할 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스, 포르티온. 포르티온, 바로스. 두 가지 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포르티온, 바로스. 헬라어라서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외우기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고 가려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까 입이 뽀로통하게, 갱상도 말로 주디가 뽀로통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이 뽀로통하게 튀어나온다고 해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외우면 이제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지는 짐은 바로스라고 했어요. 같이 나누어지고 가야 하는 짐은 바로 일어나서 도와줘야 되니까 바로스라고 외우면 된다라는 거죠. 자, 복습을 해줘. 내가 지는 짐은 예, 입이 여기 포르티온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포르티온. 그리고 함께 나누어지는 짐은 바로 일어나서 도와줘야 되니까 바로스. 자, 포르티온과 바로스. 우리 두 가지 헬라어를 알게 됐어요. 그 뜻은 짐 똑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 포르티온과 바로스 나누겠는데 먼저 포르티온의 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르티온은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해도 자기 책임, 못해도 자기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행군을 하거나 전투에 임할 때에 총을 비롯해서 전투 식량, 침구 뭐 등등 각가지 개인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훈련이나 전투에 임합니다. 이런 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완전군장이라고 부르죠. 완전군장이라고 합니다. 이 군인들이 완전군장을 갖출 때는 남이 도와줄 수도 없고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짐 챙기고 자기 짐 치고 가기도 벅찹니다. 군인들의 완전군장은 그래서 온전히 각 개인의 짐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을 뭐라고요? 포르티온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각자가 져야 할 포르티온의 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서의 포르티온의 짐이 있고 교사, 성가대원, 구역장, 권찰로서의 포르티온의 짐이 있고 양정교회 5층 맛집 이모들이 져야 될 포르티온의 짐이 있습니다.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네. 5층 식당 맛집 이모들이 져야 될 포르티온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사장님 또 종업원으로 져야 할 포르티온의 짐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장과 주부로서 자녀로서 져야 할 포르티온의 짐이 있습니다. 이 한규 목사님이 쓴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칼럼이 있는데 칼럼 제목이 9일 동안 천국 만들기라는 칼럼이 있어요. 칼럼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부인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교회 여집사님인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살기 힘들지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곧 천국으로 불러올리도록 하마. 그런데 네가 천국 오기 전에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뭔데요? 물으니까 네가 죽은 후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마지막 정리를 참 잘하고 갔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집안일 하기 싫어서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집사님은 그 정도야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손 놓고 있느라고 엉망이고 진창인 집안을 3일 동안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집안 정리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수고했다. 근데 오늘이라도 당장 천국으로 불러올릴 수 있는데 네 아이들 두고 오려니까 마음에 많이 걸리지. 그러니 네가 죽은 후에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정말 우리 많이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네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앞으로 3일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도록 해라. 그런 다음에 내가 천국에 올라오도록 불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부인은 죽고 싶어도 아이들이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줬습니다. 정성스럽게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주고 아이들 방도 이쁘게 꾸며주고 시간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 네가 아이들한테도 잘했으니까 이제 천국에 올라와도 여한이 없겠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네 남편 한번 쳐다봐라. 지금까지 남편 때문에 정말 속 많이 썩었지. 하지만 이왕 천국 오는 것, 네 남편이 네 장례식장에서 네 사진 보면서 그래도 참 좋은 아내였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앞으로 3일 동안 남편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도록 해라. 이 부인이 아이들한테는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었지만 이 진상 남편한테는 마음이 내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갈 텐데 하나님 말씀처럼 딱 3일만 친절하게 대해주도록 하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남편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신문 가져와라, 이쑤시개 가져와라, 담배 한 갑 사가져와라, 막 어떤 일을 시켜도 말 대꾸하지 않고 얼굴 찡그리지 않고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웃는 게 아니죠. 속으로는 막 열불이 났습니다. 남편 욕을 했습니다. 야, 이 진상아, 내가 3일만 참는다. 이제 3일 지나면 나는 천국 간다.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얼굴은 빵글빵글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 속도 모르고 그저 자기 보고 싱글벙글 웃으니까 자기도 괜히 기분이 좋아서 헤헤 하고 웃었습니다. 자, 이제 부인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했습니다. 9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근데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집 한번 쭉 돌아보고 가는 게 어떻겠니? 그런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부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돌아보니까 자기 집인 줄 못 알아볼 정도로 집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자기를 쳐다보는 남편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천국 같았습니다. 급기야 우리 집이 천국인데 굳이 천국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가고 난 뒤에 우리 가족들 편하게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 그럼 누가요? 지난 9일 동안 네가 직접 네 손으로 너희 집을 천국으로 만들었단다. 여러분, 이 부인에게 주어진 포르티온의 짐은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주고 남편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포르티온의 짐을 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지옥 같았던 겁니다. 하지만 비록 9일 동안이지만 포르티온의 짐을 성실하게 지고 가니까 지옥 같았던 집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했던 겁니다. 여러분, 9일 동안의 기적은 이야기 속의 이 부인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9일 동안의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9일 뒤에는 천국 간다는 소망을 품고 주어진 포르티온의 짐을 열심히 지고 가면 천국 갈 필요 없이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공동체와 우리 양정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구역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포르티온의 짐을 성실히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각자가 져야 할 포르티온의 짐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나눠야 하는 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스 짐.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정신적, 영적인 고통과 슬픔의 짐이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이 이웃이 그렇게 고통과 슬픔 중에 잠겨 있을 때에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 그 사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격언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합니다. 이 짐이 바롭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살펴서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영적으로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이 신령한 너희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정죄하거나 질책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자신도 동일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명령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줄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의 짐을 나누어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인들 완전 군장을 예로 들어서 포로티온의 짐을 설명을 했습니다. 군인이 지고 가는 완전 군장, 포로티온의 짐은 군인이라면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자기 짐입니다. 그런데 완전 군장을 지고 가던 병사가 행군 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기 한몸 움직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내버려 두면 낙오병이 됩니다. 행군 중에 낙오병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함께 서로 도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혼자 지고 가던 이 병사의 포로티온의 짐은 이제부터는 다른 병사에게 서로 지고 가야 될 바로서의 짐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짐인데 상황에 따라서 포로티온이 바로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원래 네가 지고 가야 할 포로티온의 짐이니까 죽어나 사나 네가 지고 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포로티온이었지만 형제가 아프고 다치고 상처가 났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웃에게는 함께 지고 가야 할 바로서의 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역장 권찰 네가 다 해라. 네 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냥 보고 있지 말고 그 포로티온의 짐이 나에게는 바로서의 짐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지고 가는 포로티온의 짐을 바로서의 짐으로 서로 나누실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일 동안 자신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짊어진 짐이 너무 힘들어서 천국에 가고 싶었지만, 무슨 말입니까?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9일 동안 자신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 것은 부인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 포로티온의 짐을 성실하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내가, 엄마가 지고 가는 포로티온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충분히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부인의 포로티온이지만 아내가 힘들어하고 엄마가 지쳐 보일 때는 그 순간부터 부인의 포로티온의 짐이 가족들의 눈에는 나누어지고 가야 하는 바로서의 짐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함께 짐을 나누어졌더라면 이 부인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여전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많지 않은 돈 쪼개가며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어려운 살림하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이 지고 가는 포로티온의 짐을 바로서의 짐으로 보고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함께 설거지하고 청소, 빨래, 분리수거 도와주고 한 번쯤은 맛있는 외식하는 것이 아내와 어머니가 지고 가는 바로세심을 나누시라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근데요,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라 가장인 아버지도 힘듭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이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 씨, 덕수 씨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독일 광부로서도 갔고 또 월남전 참전 용사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덕수 씨가 졌던 짐이 바로 포로티온의 짐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보면 덕수 씨가 동생 공부시키고 여동생 시집 보내고 자식들까지 잘 키운 뒤에 손자까지 3대가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된 덕수 씨가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걸려있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에. 근데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 그 장면 보면서 저도 막 울었습니다. 아마 그 장면 보면서 우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버지, 저 잘 살았지에. 근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덕수 씨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덕수 씨의 포르티온의 짐은 덕수 씨 혼자만 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그 아내 영자 씨도 덕수 씨의 포르티온의 짐을 같이 나누어졌습니다. 덕수 씨의 포르티온의 짐은 아내 영자 씨에게는 함께 지고 가야 할 바로스의 짐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덕수 씨는 결코 자신의 짐, 포르티온의 짐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은퇴를 앞두고 저도 덕수 씨와 비슷한 넋두리를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4년 동안 목회 이만큼 했으면 저 잘했지에. 근데요,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물론 목회의 짐을 저 혼자만 지는 건 아닙니다. 저의 포르티온의 짐을 윤 사모가 바로스의 짐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양정교회 등록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양정교회 참 좋습니다.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좋고요. 특히 5층 양정 맛집 최고입니다. 예. 양정 맛집 때문에 일주일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연산동교회 주일 설교했는데요. 예배 마친 뒤에 그 교회에서 점심 먹고 가라는 걸 급히 갈 일이 있다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급히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양정 맛집에서 점심 먹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양정교회 출석하면서 목회자로서 느낀 점은 우리 서수관 목사님이 저보다 목회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봐서 알잖아요. 이런 점, 이런 저런 이런 점 그렇게 다 보이는데 저보다 잘하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맡았으면 욕 태백이 먹었을 거예요.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 많이 힘듭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지고 가는 포르티온의 짐을 바로스의 짐으로 나누어지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짐 생기면 무조건 담임 목사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웬만한 짐은 구역 안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목사만 힘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열심히들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해보세요, 자신 있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시작.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근데요,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작. 네, 진짜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짐은 함께 나눠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힘든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정으로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넓은 의미의 가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구역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교회에 와서 사랑과 위로를 받고 구역에서 다시 힘을 얻어 가정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 짐은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맡기신 직무와 책임을 가리킵니다. 각자의 달란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와 교회 모임과 구역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짐을 말합니다. 누가 대신 예배 드려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중보 기도를 해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남에게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교회에 몸담고 함께 구역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교회에서 나가면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구역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TV 동물왕국 있죠. 동물왕국 보면은 아무리 사자, 표범 같은 맹수들이라도 얼룩말이나 들쑥떼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 있으면은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무리 중에 혼자 떨어져 있는 놈이 꼭 있습니다. 맹수들은 이런 놈을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를 섣불리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구역원들끼리 서로 돕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흩어지고 외톨이가 되면 그때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혼자 떨어져 있는 교인들을 찾아 공격합니다. 하지만 짐을 서로 지면 어떠한 사탄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을 혼자 다 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짐을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것이고 친구가 있는 것이고 교우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자기 짐 다 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겠다. 나 혼자서 다 지고 가겠다. 괜한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공동체의 일이 그럽니다. 혼자서 다 지고 가도 안 되고 혼자서 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 혼자서 다 지고 갈 수도 없고 목사 혼자서 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짐을 잘 지고 간 뒤에 만약 성공을 하면 이 인간이 결국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함께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지고 가겠다고 희생할 필요도 없고 욕심내어서도 안 됩니다. 혼자 지고 가는 사람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짐을 나누어 지자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고 갔습니까? 누가 대신 지고 갔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안 졌는데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하나 못 지고 가겠습니까? 천사를 시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십자가를 탁 들게 만들고 예수님이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와 같은 짐을 지고 갈 때 함께 나누어 지고 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면 훨씬 힘이 덜 들게 됩니다. 백지장, 발음이 잘 안 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 한 장이라도 같이 마주들면 낫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하면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속담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을 백지장 맛이 들면 좀 낫다라는 뜻으로 생각했어요. 이 백지장이 된장 종류인지 고추장 종류인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백지장은 맛을 내는 장 종류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얀 종이 백지장 한 장 그거 같이 들어보았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종이 한 장 얼마든지 혼자 들 수 있지만 그런 가벼운 종이 한 장이라도 같이 들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좋은 겁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같이 들어주겠다는 고마운 마음에 내 마음도 가벼워서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넘어질 일들이 많고 유혹과 시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가 있으면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바로 서의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본웨프 목사님은 예수님의 존재 양식을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예수님이 실제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타자, 곧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포르티온의 짐을 성실하게 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포르티온의 짐이 힘들어 보일 때에 바로서의 짐으로 보고 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각자가 져야 될 포르티온의 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포르티온의 짐이 힘들어 보일 때 서로 나눠지는 바로서의 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짐을 함께 나눠지려니까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질 수가 있느냐? 먼저 다가가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의 짐과 영적인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면 지나가지 않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선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앞뒤 좌우 이렇게 구역원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네. 입이 이렇게 뽀로통 튀어나온 사람, 그 사람은 포르티온의 짐을 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입이 뽀로통 튀어나온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서 바로서의 짐으로 나눠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기 짐 하나 지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남의 짐까지 나누어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일에는 순종하면 그에 따른 보상과 복이 꼭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서 루포가 나오는데 이 루포가 누구냐 하면요,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사람 누구라 했습니까?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 어머니로 섬길 정도면 루포의 어머니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포로티온의 십자가짐을 대신 짊어졌는데, 억지로 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셔서 아들 루포와 아내가 대사도 바울로부터 무난 인사를 받을 정도의 은혜가 충만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원함으로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포로티온의 짐을 성실히 지고 가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교우들과 공동체의 동료가 지고 가는 포로티온의 짐이 힘들어 보일 때에 서로 함께 지고 가는 바로스의 짐으로 나눠지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을 인정하고 존경하였듯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포로티온의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친지들이 지고 가는 포로티온의 짐이 힘들어 보일 때에 바로스의 짐으로 서로 나누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양정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